네, 금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삶을 살라.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삶을 살라. 자, 이런 제목으로 이번 주간 또 마지막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까지 우리는 이제 로마서 15장까지의 내용을 살폈죠. 이제 16장은 마지막 장인데 로마에 있는 그 동역자들의 이름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이제 문안을 합니다. 16장 1절.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그러니까 로마서를 가지고 간 이 갱그리아 교회의 자매 그 베베를 추천하면서 여기서 일꾼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 말은 원어로 디아코노스, 그러니까 집사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일꾼으로 번역했는데 원래 그 의미가 종이라는 의미였어요. 특히 이제 시중 두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말이었는데 근데 이 말이 초대교회에서는 섬기는 자, 봉사하는 자 이런 의미로 발전을 하죠. 그러니까 집사라는 표현은 사도행전 6장에서 최초로 나옵니다. 사실 사도행전에서는 집사라는 명칭을 쓰지 않았고요.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기 위해서 가난하고 부유한 교인들을 물질적으로 돌보는 구제 사업을 맡을 일곱 사람을 선택을 하죠. 이 집사의 직분은 제도화되기 전까지 두 측면에서 언급이 됐는데 첫째는 교회의 영적 생활, 그러니까 재정 업무를 돌보던 사람에게 사용됐고 빌립보서 1장 1절을 보면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 6장을 참고하고 둘째 비공식적 입장에서는 봉사하는 자 모두를 의미하는 말로도 그렇게 사용이 됐었어요. 이처럼 집사는 군림하는 자가 아니고 돌보고 섬기는 일에 자기를 먼저 희생하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요즘 집사라는 이 직분은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고 뭐 나이가 되면 주는 이런 어떤 교회 안에서의 명칭, 어떤 그런 계급이 아니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성장하는 길로 인도하는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일꾼, 종된 역할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게 집사라는 말보다는 리더라는 말을 셀 리더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무엇보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뽑힌 일곱 이 집사들의 경우를 보면 이 사람들이 교회 행정적인 일도 맡았지만 그런 얘기보다 성경에는 스데반 집사처럼 복음을 전하다 죽는 기록, 빌립처럼 사마리아 지역을 전도하는 기록, 뭐 에디오피아 네시를 전도하기도 하고 이런 기록들이 많은 걸 볼 수 있어요. 그런 걸 볼 때 무엇보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이거는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는 목적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된 백성들을 건강한 사역자가 되게 하기까지 부모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한 교회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그 어린 영혼들이 영적인 가정 안에서 성장해서 성숙한, 그러니까 자기와 같은 동역자로 세워가는 사람, 그 영혼을 책임지는 사람, 증인된 사람, 하나님의 가족의 가장과 같은 영적인 부모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성경적 의미를 가진 사람을 집사가 아니라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셀 리더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리더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부르냐라는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부름받은 자, 이 디아도코스라고 하는 이 종된 개념, 이 존재 이유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6장 3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자, 고린도에서 만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때는 로마로 미리 간 것 같은데 아마도 로마로 갈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먼저 바울이 보내서 로마 교회 소식을 알리고 또한 로마 선교의 길을 잡는 그런 어떤 이 전초대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함께 동역자 된 사람들을 소개하는데 26명이나 되거든요. 자, 이렇게 보면 바울이 전도를 통해 만난 많은 사람들이 이미 로마로 가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 중에는 로마 귀족 또는 왕족들도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데 우리가 이렇게 선교와 전도의 현장, 교회 사역의 현장에서 우리가 늘 이렇게 만나게 되고 함께 사역을 하다가 이제 뭐 우리 같은 경우 뭐 고국으로 돌아가던가 뭐 다른 도시나 다른 국가로 가게 된다고 해도 서로 변함없는 동역자가 돼서 각자가 속한 지역 전도를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것은 크게 하나님 사역에 있어서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우리 독일에서 같이 하는 우리 자매님도 계시고 또 지금 애들레이드에 갔는데 또 그곳에서도 또 이렇게 셀모에 함께 하면서 주신 지역교회 속에 속해서 함께 또 섬기는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함께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분들, 우리 멜번 시티 교회에서 우리가 멜번 시티 교회를 통해서 함께 만나서 지금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하나님이 부르신 본질적인 사역을 감당하면서 가장 중요한 성경을 역사적으로 살피는 이런 사역 속에서 우리가 좀 함께 자라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서로에게 늘 평생 감사하고 기억하고 서로 돕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영원한 동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여행으로 가든 어디를 가든 그곳에서 그런 동역자들과 만나서 늘 즐거운 그런 회포도 풀고 또 우리 또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각자가 처한 곳곳에서 정말 하나님이 부르신 그런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십시다. 복음의 영향력들이 단지 미신적인 사람들에게 미치는 것만이 아니고 오히려 교육되어지고 생각하는 훈련이 된 사람들에게 사실 더 설득력 있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대부분 현상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면 우리가 충분히 말씀으로도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만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자고 하는 것이 무슨 세상 잡신을 믿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그런 샤머니즘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보다 나름대로 뭐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사실 이 복음은요 더 설득력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미신의 세계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도 그냥 다른 미신 중 종교 중에 하나로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개종을 한다고 해도 오히려 바르게 사고하고 생각하는 훈련된 사람보다 자칫 뭐 현상에 치우친 이상한 신앙의 형태를 이렇게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담대히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 복음의 소식을 알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창조로부터 마지막 새하늘 새 땅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역사를 따라 성실하게 알게 해보십시오. 그럼 오히려 미신적이지 않은 미신적이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더 기쁨으로 이 복음을 이해하면서 오히려 더 믿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은 그렇게 주 안에 있는 지체들에게 사랑의 문안을 전하면서 편지를 마치기 전에 이제 마무리 당부를 하는데 16장 17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러니까 같은 교회 안에서 다른 진리의 길이 아니라 자기의 느낌에 따라 전하고 교회가 주신 사명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면서 분열하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경계하고 멀리하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의도적이지 않아도 교회 속에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왔던 교회를 다니는 목적 자체가 자기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교회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할 때 이런 일들이 종종 생깁니다. 누구나 다 사랑하고 우리는 품어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지만 복음의 사명을 다 안다고 하면서도 함께 와서 그것을 불순종하고 분쟁을 일으키는 이런 사람들 함께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사람을 쫓아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교회 소개반과 교회 가족반과 심지어 우리가 연초와 또 중간에 우리 6월 넘어가는 그 시기에 있는 이런 비전의 사명을 되새김을 통해서 계속 이런 걸 도전하고 분명한 우리의 뜻을 알리고 있죠.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 사람들이 많이 오지는 않아요. 와도 분명한 목적을 향해 가다 보니 와서 뭐 이런저런 빈 공간이 많으면 뭐 자기들 그곳에서 막 자기의 터를 만들 텐데 그러지 못하고 대부분 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죠. 어쨌든 항상 우리가 주의 십자가를 지고 한 교회 속에 주신 사명을 따라갈 마음을 먹어야지. 달콤한 소리 한다고 거기로 치우치고 거기에 분당 만들고 이러면 안 됩니다. 물론 너무도 매너리즘에 빠져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영적인 각성의 외침은 우리가 분명히 회개해야죠. 돌이켜 서야죠. 사무엘이 이끈 그 미스바 그 성회처럼 회개해야 되는 도전의 소리까지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순종의 길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만났을 때 함께 헤쳐나가려고 하기보다 주신 사명의 길조차 부인하고 대안도 없는 그 비판과 불평 쏟아내고 뭐 하자고 한다고 말로는 한다고 하고 하나도 약속 안 지키고 늦게 하고 이러는 거 마치 자동차 기어가 중립상태에 놓이게 되면 그때 엑셀레이터를 아무리 밟아도 큰 소리만 요란하게 나가지고 전혀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현상이 여러분 교회 안에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 사도 바울이 각 교회를 향해 걱정하는 거였죠. 교회로 모여 있는데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교회로 부름받은 이 사명을 전혀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 그 세상을 향해 그 이 어둠을 향해 달려가는 게 아니라 우리끼리 모여서 종교 싸움하는 이런 상태가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19절 뭐라고 말하냐? 선한 데는 좀 지혜롭고 옳은 일에는 좀 현명하게 처신하고 어떤 악에도 물들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편지를 마무리하기 전에 아주 굳건하게 이런 이야기를 당부하는 겁니다. 강력하게 권고하는 거죠. 이 교회 안에서 먼저 사명의 부름을 받고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의 현장을 굳건한 마음과 하나 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때로 스스로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자신의 감정과 느낌으로 만족함을 느끼지 못할 때 다시 말해서 자신의 불편함 때문에 그것이 성격과 기질로 인한 것이든 어디를 가나 잘못 살아온 부정적인 습관에 의한 것이든 상처 때문이든 결국 선한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고자 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절망케 하고 멘붕에 빠지게 하고 같이 가면 되는데 불평하고 뭐 다 이것저것 쉽게 말하면 깽판 치는 거죠. 그래서 무슨 회의를 해도 무슨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문제만 드러내고 그러니까 성실하게 한 길을 가는 인도자의 마음을 왜곡하고 의심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이런 상태가 바로 요란한 공회전을 하는 상태가 됐다라는 거죠. 교회에 누수현상이 생겼다라는 거죠. 물론 누가 교회 안에서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일부러 그러겠습니까? 신천지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교회를 파괴하려고 간첩처럼 스며들어서 그런 짓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의도적인 사탄 같은 존재들이 하는 짓도 교묘하지만 그런 의도가 없이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부정적인 그 생각과 습관의 태도들이 말씀으로 조절되지 않고 이끄는 길로 가지 않고 그냥 본능을 따라가는 그런 이 태도들이 결국 이 공동체 안에서 동료를 의심하게 하고 리더를 의심하게 하고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선한 의지와 의도를 다 이렇게 분열시켜서 결국 그 공동체를 메마르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의 유익과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관심을 받고자 하는 그 이기심 때문에 이 순박한 사람들이 그럴듯한 말에 속아서 결국 교회 공동체가 분열되고 분파가 생기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이게 보면은 꼭 교회 사역 초기 뭔가 으쌰으쌰할 때 그 소리가 뭔가 막 정리해 갈 때 그때 또 그냥 괜히 딴소리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1년 사역을 처음부터 망치려고 하는 사탄에게 거짓된 술책을 부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걸 보거든요. 사람들은 개인적인 욕심을 가지고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집단에 들어가면 그곳에서 희생의 마음을 가지고 먼저 남을 배려하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서로 희생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조차 그런 이기적인 한 사람이 생길 때 대체로 같이 이기적이 된다라는 거. 이게 보통인 거죠. 아직 세상에 물들지 않은 아기들을 보면 이게 본능인 걸 알 수 있어요. 애들이 혼자였을 때는 그렇게도 착했던 애가 동생에 태어나서 자꾸 자기 것 요구하고 땡깡 부리면 어느 순간부터 그 착했던 아이도 보편적으로 자기 것을 챙기려고 하고 이거를 나누어줘서 손해보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대체로 어릴수록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어린 형, 어린 누나들도 어린 상태에서 더 어린 동생들의 요구를 수용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자꾸 자기의 것을 먼저 챙기거나 자기 것을 주장하게 되고 자 그러다 보면 서로의 욕심이 부딪히게 될 때 아주 치열한 싸움,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본능적인 모습이 인간일지인데 말씀으로 바르게 정체성을 깨닫고 이 땅에 속한 것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하늘에 속한 것을 귀하게 여기는 이 가치, 이 거듭남이 없다면 그게 사회든 교회든 어떤 곳이 되든 결국 거기는 다 분열과 흩어짐밖에 없다라.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에는 좀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사람으로 살려고 해야 돼요. 아마도 그렇게 살면 이 세상에서 손해보는 삶이 되겠지만 분명 주변을 훈훈하게 하고 살맛나는 세상으로 변화시키는 삶이 되죠. 오늘날도 훈훈한 소식들 들을 때 다 이런 거 아닙니까? 자기 희생, 헌신 이런 모습. 그래서 우리가 속한 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 이 땅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죠. 우리가 속한 것은 이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인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것들에 미련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소유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공유하려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으려고 하지 말고 물처럼 자꾸 낮은 것을 흘려보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예수의 이름 아래 생겨나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간절하게 외쳤듯이 하늘에 속한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확고히 깨닫고 그래서 이 세상의 길과 이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담긴 성경의 가치, 말씀의 길을 따라 즐거이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정말 우리가 한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일에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지혜와 능력을 정말 함께 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다가와도 우리 이 사명 잊지 말고 이런 부르심 앞에 힘써 하나 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무슨 말을 해도 교회에게 주신 사명에 나아가는 일을 방해하고 그래서 성도들을 분열하게 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성령의 일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삶을 사는 일들이 혹시 나의 말과 행동 속에 있지 않은가? 그래서 우리 좀 되돌아봐야 돼. 종종 나를 되돌아봐야 돼.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증인된 삶, 열방의 제사장이여 빛과 소금 된 사명을 감당하는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감당하는 우리. 그래서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우리 스스로를 격려하고 주변을 격려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런 내용들이 이제 로마서의 내용인데 이 로마서는 그야말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거라고 가장 중요한 성도로서의 정체성이 무엇이냐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죠. 그래서 기독교에서 이 로마서를 뭐 교리서신이다 또는 이제 이 바울의 복음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너무 중요하니까 이 로마서를 통해서 수천 페이지짜리 뭐 수천 페이지짜리 주석이 나올 정도로 깊이 있는 내용을 드러내고 있지만 이 로마서는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로마의 로마 교회의 건강한 삶을 바라는 사도의 마음이 담겨서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고자 했던 편지라는 거. 그래서 베베라는 자매가 가지고 가서 읽어주고 설명한 서신이다, 편지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마음이 이거다라는 거를 잊지 말고 읽어가십시오. 그러니까 우습게 보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성경을 바르게 보자는 거죠. 그래서 편지를 보낸 목적과 역사적인 정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이 성경의 서신서, 이 편지에 접근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진심을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를 읽을 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역사적인 상황, 우리가 살폈던 이 목적들 잘 염두에 두고 말 그대로 그냥 읽어나가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읽어가십시오. 혹시 이제 개역성경으로 읽다가 이해하기 힘들면 현대어성경, 쉬운성경, 심지어 영어성경을 보면 더 좋아요. 동시에 함께 읽어가면 충분히 이 내용을 우리가 충분히 습득할 수 있어요. 누군가 성경을 번역할 때 뭐 의도적으로 그 내용을 바꾸려고 조작하는 그런 성경만 아니라면 요즘 여러 버전으로 나와있는 성경들을 읽어보면 비교도 되고 이게 다 돼가지고 오히려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 로마서를 이제 마치는데 다음 주에는 계속해서 우리 다시 사도행전 20장 3절로 돌아가서 계속되는 역사 묵상해 가도록 하십시다. 자, 그래서 오늘 하루 나의 삶은 말씀의 가치가 주도하는 삶인지 아니면 나도 모르게 자꾸 본능을 따라가는 삶인지 좀 차분히 되돌아봅시다. 누구나 일부러 본능을 따라 살고자 하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충분하게 나를 주도하고 있지 않다면 마치 뭐 우리가 운전할 때 한눈 팔면 사고 나는 것처럼 그런 본능을 따라가는 삶이 돼요. 세상은 자꾸 본능을 따라가라고 부추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원하고 몸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라고 그럽니다. 사실 마음이 원하고 몸이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면 본능이 만족하기 때문에 좋다는 생각이 또 느낌도 들어요. 그러나 그렇게 본능을 만족시키는 삶은 나중에 꼭 후회하게 됩니다. 피눈물 흘리게 돼요. 그래서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인내의 삶은 본능을 따라가는 삶보다 더욱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죠.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그래서 그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이며 어떤 가치를 따라 살아갈 때 행복한지 그 계시를 통해 그 성경을 기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는 소중히 여겨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모든 믿음이 이곳에서 시작되고 나온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바울이 로마로 가는 편지를 통해 전하고자 했던 성도의 정체성과 성도로서 살아갈 이 가치의 길을 따라서 여러분이 처한 모든 곳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애쓰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본능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세상에서 배운 학습으로 스스로를 교만하게 높이고 더 교묘한 죄악을 즐기며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불평하고 핑계대고 내가 살고자 하는 대로 나아가려고 고집 피우지 않고 힘써 주님의 말씀과 그 가치를 따라 하나 되어 어떤 난관과 어려움도 함께 이겨가고자 하는 삶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가치를 만들어가는 삶이 결코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기에 그렇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만들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곳곳에서 우리의 본능과 우리의 거짓됨을 잘 드러내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이것을 잘 모니터링하고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